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을 겨냥한 폭탄 테러로 지금까지 미군 12명이 숨졌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26일 카불공항 밖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12명의 미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2명의 사망자 가운데 11명은 미 해병대원이고 한 명은 해군 의료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이번 테러 공격이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으로 숨진 미 병사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아프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 의장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대변인은 이사회 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아프간의 상황과 전망 그리고 특히 여성에 끼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국제사회와 파트너들과 아프간의 상황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프간의 발전을 유지하고 세계은행이 계속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까지 아프간에서 20여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지난 2002년 이후 총 53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이번 발표에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난 18일 아프간에 예정된 특별 인출권 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간 정부를 인정할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확실성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아프간은 특별 인출권을 비롯한 다른 IMF의 지원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6일 중국군 항공기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섬 사이를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 대 중 한 대는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인 TB-001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두 기는 정찰기와 추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중국 무인기가 해당 경로로 비행할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해하진 않았지만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대응 출격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근 수역에서 전날부터 일본 자위대와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선단이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군용기의 비행 이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중국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일본 영국을 향해 근접 비행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 예산이 26일 공개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4,717억 타이완 달러, 이와 168억 9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새 국방 예산에는 전투기 구입을 위해 14억 4천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F-16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9년 타이완에 F-16 전투기 총 80억 달러 상당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이 보유하는 F-16 전투기는 200대를 넘어서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타이완의 국방 예산은 2022년도 정부 지출 예산에서 사회복지, 교육, 과학문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델타 항공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매달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드 베스티안 델타 항공 최고 경영자는 어제 이런 방침을 발표하면서 최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직원들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티안 최고 경영자는 확진된 직원들의 입원으로 회사가 약 5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번 벌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또 다음 달 30일부터 백신 미접종 직원의 확진에 따른 임금 보전 방침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델타 항공은 다음 달 12일부터 백신 미접종 직원에게 매주 확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가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대응 노력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26일 오후 종료됐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이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새벽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가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대응 노력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러시아 추정 해커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도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주요 당직자와 민간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사이버 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관이 랜섬웨어 등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 인프라 공급망 보안과 사이버 안보 교육 등 국가 사이버 안보 개선을 위한 공동의 협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이버 안보는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지난 6월 열린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뿐 아니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But the reality is most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owned and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 federal government can't meet this challenge alone.
민간 부문이 대부분의 핵심 기반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만큼 연방 정부 혼자 사이버 안보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대표들이 사이버 안보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의 앤디 제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를 포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기업과 에너지기업, 보험회사, 교육계 대표 등에 초대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로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핵심 관계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랜섬웨어 등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기업에 더욱 강화된 보안 조치를 촉구했고,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모두 정교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사건들은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사업체와 지역사회는 물론 중산층 가정의 생활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이버 위협은 정부 혼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점증하는 국제적 도전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이 전 국가적인 대응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6일 동안 가동이 중단돼 미 동부 지역의 기름값이 한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미국 내 쇠고기 소비량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도 전산망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최소 9개의 공공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았고, 미 수사당국은 러시아와 연계된 해킹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을 국가안보 주요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전 국가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escalating cyber threats we face require a whole of nation effort.
지난 4월 백악관 내에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신설했습니다. 5월에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사이버 안보 기준을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사이버 공격을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 공격 수준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등 최근 미국 내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됐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 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4월 공개한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신중하게 평가하고 주시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most frequently we spea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미국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도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연방수사국과 재무부 등은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해커들에 의한 공격으로 최근 주목을 받은 사건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북한 추정 해커 조직의 활동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사이버전 요원을 약 6,8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 근무와 온라인 금융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26일 오후 종료됐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미한 두 나라 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재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비태세 등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훈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이번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과 돌파 감염 등의 상황을 고려해 훈련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참가 인원도 전반기 훈련 때보다 대폭 축소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과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 전선부장의 잇단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을 비난해 훈련 기간 중 북한 도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하계 훈련 중인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언론들이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들과 한인 이산가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인도주의 단체들이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인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여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가족들을 북한에서 만났고 의료단체들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의사들을 교육했으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북한 방문 같은 문화 교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령되면서 그런 여행들이 중단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발령 후 매년 연장되던 이 조치가 다음 달 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주 평화운동가, 인도주의 및 비정부단체, 그리고 이산가족 대표들이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북한 여행 금지 해제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면담에 참석했던 노스웨스턴 대학의 유지연 교수는 신문에 북한 여행 금지는 이산가족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북한의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예외적인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코로나 발병 이후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 금지가 해제돼도 북한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소재 전미 북한위원회 키스루스 사무총장은 신문에 북한 여행 금지가 해제되면 인도주의와 개발 요원들이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자마자 북한으로 복귀해 그동안 맡겼던 인도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스 사무총장은 국경이 개방되면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국무부가 9월 1일 만료되는 여행 금지를 연장하거나 종료할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의 크리스티난 사무총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여행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 관리들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지난 23일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의 초점을 맞춰 북한 여행 금지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에 관한 결정을 기다린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미국 내 이산 가족 중 한 명인 케이트 심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심 씨의 삼촌이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고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증조 할머니가 그의 행방을 찾을 것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방송은 1980년대 중국에 유학 중이던 심 씨의 오빠가 북한에 가서 실종된 삼촌을 추적해 37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1970년 미국으로 이민 온 심 씨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 씨를 비롯한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은 2017년 발령된 북한 여행금지 조치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NPR 방송에 현재 북한 여행금지를 해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미국 정부가 가족 상봉이나 인도 지원단체, 언론인 등에게 여행금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른 인적 교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 친우봉 사회의 대니얼 제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NPR 방송에 여행 금지 해제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스퍼 지부장은 25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선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 NGO들이 북한에서 해온 기본적인 수준의 관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Biden administration would like the North Koreans to come back to the table. And in order to do so, they should get back to a baseline level of engagement.
제스퍼 지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미 하버드대 의대 박기범 교수는 25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특별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Is for humanitarian workers. That includes myself. I do humanitarian surgery in North Korea. We now have to get exemption, and apply for exemption and approval for a special validation passport for every time we travel to North Korea. This is a huge burden.
박 교수는 의사들이 북한에서 인도적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여행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와 수해 탓에 지난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북한 시장의 소비자 물가와 환율 변동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시장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7.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가 강화됐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기록했던 3.3%와 9.4%보다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또 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간 중 첫 해인 2014년 이래 최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이 39.1%로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포함한 농산물의 경우엔 무려 122.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낸 최지영 연구위원은 식료품의 경우 밀가루와 콩기름 등 가공식품의 가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중 무역 봉쇄로 크게 올랐고 신선식품의 폭등은 수혜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식품의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급등한 것 같고요. 자연재해가 있으면 좀 급등락하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는 가공식품인데 가공식품은 특히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료품 원자재가 수입이 많이 중단된 것이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가격을 좀 급등시킨 것으로 보여요.
가전제품 등 기타 소비재 가격은 12.2%, 주류와 담배 가격은 5.3%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은 3.2%로 제한적 상승에 그쳤습니다. 쌀 가격은 지난해 5월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했지만 옥수수와 밀가루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전체 곡물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북한에서 쌀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옥수수는 식량 부족이 심화하면 쌀 대비 상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석유와 석탄 가격은 각각 18.1%, 12.5% 하락했습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이동 통제 강화로 석유 수요가 감소했고 석탄 가격은 2019년 17.3% 상승했던 것에 따른 기저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에도 안정세를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분기 국경 봉쇄가 시작될 땐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고 2분기에도 3.2% 올랐다가 4분기에 19.6%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단기간 급락한 것은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 통제와 북중 국경 봉쇄로 무역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입을 위한 달러 수요가 줄어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최지영 연구위원입니다.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외화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은 것도 환율 하락의 배경인데 그렇지만 이게 시장 요인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탈달러라이제이션 정책을 펴면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화를 뭐 사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강조하면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 것이 하락의 배경이 아닌가
최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곡물가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의 영향이 올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22일 현재 평양지역 쌀값은 1kg에 5,200원으로 4,0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던 7월 중 가격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쌀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온 국경지역인 희예산은 6,000원 안팎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달러당 6,000원대에서 7,000원대였던 게 지난 22일 현재 4,7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장마당 활동을 통해 부지런히 달러를 벌어 저축해온 북한 주민들에게 달러 가치 하락은 실질 물가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달러 사용을 통제하고 원화만 쓰도록 강제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모아놓은 달러를 헐값에 원화로 바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쓴다는 설명입니다. 조충희 소장입니다.
달러 가격이 지금 거의 4,000원대로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쌀이나 옥수수 이런 이제 주요 상품의 실질 가격이 달러로 환산하면 두 배로 다 뛰어올랐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상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로 지금 보입니다.
북한에서 올해 자연재해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식량 등 생필품 가격의 최대 변수는 국경 봉쇄 해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중국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국경 봉쇄가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거든요. 거기다 시노팜, 시노백이 돌파 감염률이 높은 걸로 알려지면서 북한에서 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안 열면 정말 죽는다는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황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금년 내 못 연다. 더 심한 얘기는 내년 이맘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 충격은 대북 제재 강화보다 북한 주민 생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옥수수 시장 가격의 상대적 상승,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 대북 제재 강화 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지표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초대형 동상 등을 건립했던 북한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사를 하며 계속 외화를 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80% 이상을 북한 당국에 바치는 등 강제 노동의 피해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소규모 건설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북한의 해외 불법 활동을 추적해온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에서 북한과 아프리카 사이의 외교, 군사, 경제적 협력 등을 연구해온 티코 벤데르훅 씨는 25일 미국 동서센터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 토론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아프리카 내 활동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I feel like we are also missing some activities. So in recent years we had
벤데르훅 씨는 최근 북한의 대규모 건설 활동은 사라진 상태라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수대와 같은 대형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좀 더 작은 기관들이 대형 동상이 아닌 작은 건축물, 이를테면 수영장과 같은 것들을 짓고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활동들을 합쳐보면 북한이 여전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OE는 지난 2019년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이자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위장 회사를 차려 주택과 호텔, 공장 건설에 나선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일부 공사 계약이 끊겼지만 세네갈 수도 다카르 외곽의 한 수영장이 딸린 고급 주택 건설 공사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습니다. 벤데르훅 씨는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건설 활동의 규모가 작아진 이유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t first, it seemed that the sanctions didn't matter very much. There's a lot of evidence of contemporary dealings.
벤데르훅 씨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됐던 2016년이나 2017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제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으며 심지어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당시 상황에 대한 문의에도 종종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압박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된 미국의 압박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움직이게 했다고 벤데르훅 씨는 말했습니다. 벤데르훅 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탄자니아 정부가 전투기 수리를 위해 고용했던 북한 기술자들을 미국의 압력 때문에 되돌려보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I have no problem calling the construction work in Africa forced labor. I've worked in a research project in
벤데르훅 씨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상황을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과거 자신의 연구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80%를 북한 당국에 바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여권을 소지하거나 해당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종종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노동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벤데르훅 씨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세네갈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재정 자료를 입수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지인 수준에 못 미치는 월 100달러 수준이며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금 상당수가 북한 당국에 상납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두 번 현지 중고 물품 시장을 방문하는 것만 허용됐을 뿐 약 3년 동안 정해진 숙소와 일터만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2억 5천만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의 판매를 승인하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무기에는 합동 직격탄용 유도장치 KMU-556 3,953개와 KMU-557 1,981개 외에 DSU-42B 레이저 정밀 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무기 판매와 관련된 금액은 총 2억 5,800만 달러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 제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주요 비북대서양 조약국 동맹의 안보 증진을 도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매가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군수품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는 한국의 작전 계획을 지원하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승인에 대해 미 의회는 앞으로 30일 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무기 수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북한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도 정당한 지위를 누리지 못한 채 다양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인권 침해를 제대로 기록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가르치는 미국인 레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와 미국 동서센터의 세라 킴 방문연구원은 2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의 여성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발간하는 학술지 윤리와 국제문제에 방치된 북한 위기, 여성의 권리란 제목의 연구 에세이를 기고했던 두 전문가는 북한 여성들이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충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 여성이 비공식 경제의 핵심인 장마당의 주체로 북한 가계 수입의 70% 이상을 책임지며 장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50%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북한 여성의 시장 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big part of their activity is within the informal markets or 장마당.
북한에선 부인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고 여성은 북중 국경을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 심지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중국 내 공장과 식당 등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유엔과 한국국책연구기관 등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농촌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동원되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당국에 돈을 바치는 등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장마당 아줌마들이 벤츠를 탄 노동당 고위 간부들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정부나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비공식 시장 경제 지배력을 확대하자 북한 지도부가 위협으로 느끼고 시장 단속과 옛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젤리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용해 정권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나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point out that some analysts are concerned that the Kim regime is actually making use of this COVID-19 pandemic.
리젤리 교수는 제한적 정보만으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북중 국경 봉쇄가 여성 상인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한국 문화를 체제 전복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특히 가정과 국가에 대한 북한 여성들의 다양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극도로 낮은 공공보건, 사회에 만연한 착취와 차별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유엔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영양실조와 기본적인 의료 지원의 결여, 성폭행, 인신매매 등 다양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북한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첫 성경험을 강제로 했다는 충격적인 통계와 관리소 등 수감시설 내 여성들에 대한 강제 노역과 고문, 성폭행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as a striking statistic saying that around a third of the first sexual experience for a lot of these women.
레젤리 교수는 여성에 대한 이런 인권 착취를 기록하고 효율적인 인도주의 지원과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탈북 여성들이 겪은 역경에 대한 인터뷰 등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해 북한 정권의 만행을 문서화하고 인도주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전달되도록 기술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First, AI can help document atrocities by archiving and analyzing big data, including interviews with
other actors. 레젤리 교수는 인공지능을 통해 많은 경제 지표와 탈북민 증언을 집계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위성사진을 통해 논과 쌀값의 변동을 추정해 농산물 생산량을 추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향후 국경 봉쇄를 풀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분석을 통해 북중 국경을 오가는 움직임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호단체들이 인공지능의 추정 능력과 지상의 관측 지표를 결합해 대북 구호 물자가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등 투명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인공지능 활용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 문제와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최신 정보 수집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유엔 직원들이 인터뷰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건 특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particularly helpful for the United Nation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access to defectors.
세라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기본적인 자료 수집 업무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정부의 탈북민 면접 등 자료 접근 제한으로 올해 연례 인권백서 발표를 포기했다며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재단 출범을 보지 못하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국은 서둘러 현지 자국민과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군용기를 투입해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 391명을 한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그 가족 391명이 카불에서 파키스탄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수송작전의 이름은 미라클, 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한국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들이 수년간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원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작전을 위해 공군 C-130J 수송기 2대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한 대를 투입했습니다. 당초 민간 전세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아프간 내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군 수송기를 투입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카불 공항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를 모두 이송할 수 있었다며 공항까지 버스에 태워 한 번에 이동시키자는 미국의 제안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작전은 미군의 전면 철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당초 계획대로 아프간 내 미군 병력을 31일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 주요 7개국 긴급 정상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미군 철군 시한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카불 공항에서의 안보 위협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탈레반 정부는 이에 더해 아프간인의 카불 공항 이동을 전면 통제하면서 앞으로 아프간인의 출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가 지난 24일 카불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미국이 아프간 내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데려가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은 이들의 재능이 필요하며 이들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한 여러 나라들이 군용기를 투입해 자국민과 협력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급하게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철군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송 작전에 미군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달 말 마지막 순간까지 대피 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Well, look, it's clear that the troops will be withdrawn by the end of the month, and what we'll do is use every remaining hour and day to get our nationals, such as we can, the Afghans who worked for us.
남아있는 매 순간을 활용해 영국인들과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도 25일 현지의 극도의 긴장 상황, 공항 진입의 어려움, 구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 미군 철수 발표를 모두 감안하면 구출 작전은 진정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En raison de l'extrême tension sur place, des difficultés d'accès à l'aéroport, du nombre de personnes concernées et du retrait annoncé des forces américaines, ces évacuations sont une véritable course contre la montre.
아탈 대변인은 미군의 31일 철군에 앞서 며칠 혹은 몇 시간 전에 프랑스 정부의 구출 작전이 종료돼야 할 것이라면서 매일 수백 명씩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5일 미군이 철수를 완료한 8월 31일 이후에도 아프간인 협력자들의 출국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s Ende der Luftbrücke in einigen Tagen, zu dem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Joe Biden gestern auch in den G7-Beratungen kein neues Datum genannt hat. Ich habe darüber gestern berichtet.
메르켈 총리는 며칠 뒤 항공 운항 중단이 아프간 조력자들을 돕는 노력의 중단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3,700여 명의 아프간인들을 자국으로 소개했고 스페인도 지난 일주일간 1,100명의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군용기를 투입해 자국민 500명과 아프간인 700명을 이송했습니다. 탈레반과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도 25일 군용기 4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해 자국민과 옛 소련권 국가 국민 5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5일 아프간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이 카불에 항공기를 투입해 8만 2,300여 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4시간 사이 1만 9천 명이 90대의 비행기에 나눠 타고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직 미국만이 이렇게 대규모의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현재 최우선순위는 아프간 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카불 공항 앞에 혼란 속에서 한 통역사 여성의 아이가 압사당한 이야기를 언론으로 접했을 때 매우 비통했다며 국무부와 미국 정부 당국자들 모두 이런 심정으로 대피 작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lives and futures, starting with our fellow citizens, including the lives of children, hang in the balance during these critical days. And that's why everyone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며칠간 미국인들과 어린이들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 관리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8월 31일 철군 이후에도 미국인들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돕는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한국 정부의 관련 작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세계 각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수송기에 탑승한 아프간인 391명은 26일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카불에서 미국인과 협력국 인사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프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세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피와 이주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최근 세상을 떠난 한 탈북민의 파란만장한 삶이 영국 주요 일간지에 소개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뒤 월북과 탈북, 영국 재정착 등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고인이 역경에 맞서 이룬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찬숙 씨가 최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중 고인을 만났던 오웬 밀러 교수가 2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김 씨의 영문 이름인 시실리아 김의 부고를 올리며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20세기 초중반에 태어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분당 등 특별한 삶을 살았지만 고인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특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러 교수에 따르면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김찬숙 씨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인민군 부상병 간호를 위해 입대한 여고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선 김일성 대학교 학생들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선전에 끌려 월북한 전문의들이 꽤 있었고 김 씨도 무상으로 대학에 갈 목적으로 인민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인민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미군 출신의 전쟁포로들까지 간호했고 복무 5년 후 평양의학대학에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 경제 상황이 정점에 올랐던 북한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의대를 졸업한 뒤 평양의 임상병원에서 내과의사로 활동하던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3년에 딸과 함께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북도 새별군의 광산촌으로 쫓겨났습니다. 1978년에 중국 적병지역에서 일반으로 다시 활동할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1990년대 대기근이 닥치자 홀로 딸을 부양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술을 암시장에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1998년 대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딸과 손녀를 데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해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에 다시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70대의 나이에 영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김 씨가 역경에 맞서 이룬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멜번 대학교의 송지영 교수는 김 씨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2016년에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 씨의 이야기는 자신이 여러 나라를 돌며 만나서 들은 수많은 탈북민의 이야기 중 가장 독특하고 진실하다며 진정한 생존자의 이야기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남도, 상해도는 새벽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풍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6도, 양덕 아침 18도, 낮 24도, 신의주 아침 20도, 낮 28도, 구성 아침 20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 28도, 단계 아침 17도, 낮 27도, 희천 아침 19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개성과 신계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24도, 개성 아침 22도, 낮 25도, 하리원 아침 22도, 낮 25도, 신계 아침 20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장전과 평강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22도, 낮 28도, 장전 아침 22도, 낮 27도, 평강 아침 19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19도, 낮 28도, 장진 아침 13도, 낮 21도, 청진 아침 19도, 낮 27도, 김책 아침 20도, 낮 2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삼지연은 구름 많고 해산과 김영권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14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12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1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10년 아이티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미국은 즉각 구호에 나섰습니다. 당시 미국은 구호팀과 의료진을 보내는 한편 수백 톤의 식량과 식수, 의약품, 위생용품, 그리고 구호 천막을 보냈습니다. 2021년 8월 14일 또 다른 강진이 아이티에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 또는 부상하고 상당수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IT 구호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T에 국민들이 이미 힘든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 그리고 사업체를 잃은 사람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즉각 구호 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사만다 파워 미 국제개발처 처장을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개발처를 통해 우리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피해 복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IT 국민들의 가깝고도 영원한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는 허리케인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미 국제개발처는 UN 식량농업기구와 국제이주기구 그리고 IT 정부와 협력해 미리 비상물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즉 IT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호물품을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물자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전 준비 덕분에 국제개발처와 구호단체들은 지진이 발생하자 즉각 구호물품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지진 발생 하루 만에 국제개발처 소속 재난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또 8월 16일 IT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개발처는 구조팀을 현장에 보내 생존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또 국방부와 미 해안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지원팀을 IT 현장에 보내는 한편 지진으로 다친 IT 사람들을 수도 포르토프랭스로 이송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겨냥한 폭탄 테러로 지금까지 미군 12명이 숨졌다고 미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26일 카불 공항 밖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12명의 미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2명의 사망자 가운데 11명은 미 해병대원이고 한 명은 해군 의료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이번 테러 공격이 무장조직 이슬람국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으로 숨진 미 장병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아프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 의장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새로운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26일 미 군 병력을 포함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가 이번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ISC가 성명을 통해 이번 자살 폭탄 테러는 통역가 등 미국에 협력한 사람들을 노린 공격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이번 소행을 벌인 주체를 찾는다면 이들을 쫓을 것이라면서 이번 테러 공격으로 인해 대피작전의 속도가 더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도 이번 테러 공격으로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수석대변인은 이날 카불공항의 미군 통제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면서 자신들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대변인은 이사회 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아프간의 현재 상황과 전망 그리고 특히 여성에 끼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국제사회와 파트너들과 아프간의 상황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프간의 발전을 유지하고 세계은행이 계속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까지 아프간에서 20여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지난 2002년 이후 총 53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이번 발표에 앞서 국제통화기금도 지난 18일 아프간에 예정된 특별 일출권 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간 정부를 인정할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확실성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아프간은 특별 인출권을 비롯한 다른 IMF의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델타항공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매달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드베스티안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는 어제 이런 방침을 발표하면서 최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직원들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티안 최고 경영자는 확진된 직원들의 입원으로 회사가 약 5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번 벌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항공은 또 다음 날 30일부터 백신 미접종 직원의 확진에 따른 임금 보전 방침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델타항공은 다음 달 12일부터 백신 미접종 직원에게 매주 확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타이완 국방 예산이 26일 공개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4,717억 타이완 달러, 미화 168억 9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새 국방 예산에는 전투기 구입을 위해 14억 4천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F-16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9년 타이완의 F-16 전투기 총 80억 달러를 상당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이 보유한 F-16 전투기는 200대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타이완의 국방 예산은 2022년도 정부 지출 예산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8월 27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